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북조선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는 속담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성공함에 따라 그 목적은 변질이 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게 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어는 귀에 거슬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그 과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잊게 된다면 오히려 그 성공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기드온인데요. 오늘은 기드온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오늘 옷차림이 굉장히 화사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신데요.
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서 날씨를 확인하는데요. 오늘이 무척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라도 환해지고 싶어서 밝은 색의 옷을 입었는데 예쁘게 봐주시니 기쁘네요.
저는 친구가 옷가게를 하는데 놀러 갔더니 저에게 권해준 옷인데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니 다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사하게 예쁜 두 분과 함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드온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엔 겁이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고 큰 일을 해냈는데 나중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70명이나 되는 아들들도 결국 모두 죽고 말았죠.
그러면 우리 힘내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고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의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앞서서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자손 대대로 다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사기를 통틀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은 8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 이전의 사사들에게는 없었던 요청이었죠. 물론 본문에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기드온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어서 다스려 달라는 요청은 왕이 되어달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사실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로 향했어요.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내를 많이 둘 이유도 없고 아들을 70명까지 낳아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왕가에는 자선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는 환경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태어났더라도 어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가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았죠.
거기에 더해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지금의 단위로 환산한다면 120kg이나 되는 금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옷과 패물들을 요구했어요. 사사기 8장 24절에서 2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으로 임으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 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걸이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장식을 하고 왕처럼 아들을 많이 낳고 미디안의 왕들이 타고 다녔던 가축인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도대체 부인이 얼마나 많으면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을까요? 옛날 우리나라의 왕들도 그렇게까지 많은 후궁들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첩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첩이 낳은 아들이 바로 뒤에 나올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보면 기드온의 의도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아비멜렉에서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기드온은 겉으로는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맞아요. 거기다 또 기드온의 가장 큰 실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기드온이 에봇을 따로 만들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잖아요. 그 옷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고요. 그런데 이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지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네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렇게 에봇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후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염려해서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게도 했어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단의 무서운 점입니다. 바알과 아시라는 여호와의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섬기는 것이지만 이단은 하나님을 우상과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보다는 물질을 더 위에 두고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기드온처럼 에봇을 여호와로 섬기며 경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우상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자기 집안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기드온이 통치했던 40년간은 평안했으나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집안은 서로 해치고 죽이는 비극의 길로 들어섭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총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함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부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며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본문은 기드온이 죽은 뒤 아비멜렉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이라서 사실 사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드온이 말년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또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죠.
기드온은 70명이나 되는 아들들도 모자라서 세겜에 첩을 두고 그에게서 아비멜렉을 낳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아비멜렉 이름에 담긴 의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지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첩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버지의 친족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었죠. 또 많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 반드시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그 당시에도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첩의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에게 큰 약점이었지요. 자신의 어머니가 신분이 낮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거기에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었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낮게 내릴 수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겁이 많았던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고 절대 이길 수 없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 분인나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찬양했죠. 이런 어머니 품에서 자란 사무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기드온 품에서 자란 아비멜렉이 참 비교가 되네요.
만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기드온의 후계자로 사용하려 하셨다면 그가 첩의 아들이라도 얼마든지 높이셨을 거예요. 사사들 중에 에훗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보다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훨씬 더 심했을 때였거든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유성이 지도자로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여성을 차별했던 시대였는데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갈렙도 있어요.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혈통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갈렙은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아비멜렉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의 출신 성분 때문에 후계자가 되지 못한다고만 생각해서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외가 친척들에게 자신과 그들이 같은 핏줄이니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얻게 될 이득을 생각해서라도 세겜의 주민이 자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합니다.
세겜의 주민은 아비멜렉의 고향이 세겜이니 아비멜렉을 지지해서 왕으로 세운다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요. 그들은 바알부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어 아비멜렉의 반란을 지어냈습니다.
이 돈으로 아비멜렉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사서 오브리에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자신의 의부청제 70명을 잡아서 모두 죽였죠. 다행히도 막내인 요담만은 재빠르게 숨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끔찍한 일은 아비멜렉의 잔인한 성품과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동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영향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히 지키고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다는 것을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렸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모두 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손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세겜 옆 상수리나무 곁은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야곱은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그 땅에 묻으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에서 아비멜렉은 이방신인 바알 브릿의 돈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이라는 제도는 없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세겜에서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며 반은 가나안 사람의 피를 받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던 거지요.
외가 친척들과 세겜 사람들마저 설득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아비멜렉은 아마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아비멜렉이 비록 패륜을 저질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릴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만약 기드온이 자신의 죽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았다면 아마도 땅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권력 때문에 여담을 지휘한 자신의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제대로 배워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회개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곳이 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제대로 자녀들을 배워줬다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후회하면 뭐라겠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처럼 잘 됐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마귀가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도록 유혹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10중 8구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해요. 한나의 겸손은 사무엘을 온전한 사사로 키워냈고 기드온의 교만은 아비멜렉을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될수록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배워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자라서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북조선에서 높은 지위에 관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부모가 잘 배워준다면 아마 자신을 이렇게 높여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지요.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알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와. 박수 한번 칠까요? 예언자매님 안 치네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네요.
2026년에 믿음의 각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와, 축복합니다.
네.
저는 2026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또 희망찬 2026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신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민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2026년 한 해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 너는 영원히 용납되고 용서받았다. 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언 자매님, 미수 자매님 교독해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과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요즘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은 에이,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건 헛된 꿈일 뿐이야. 그러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접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펼쳐보면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의 첫 구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말씀들도 못 믿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경 속에 정말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기적 같은 것은 없는데 성경은 펼치면 기적이 나오니까 이걸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거절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많은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지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병은 문둥병이죠. 요즘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병이잖아요. 당시에는 나병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근처에도 갈 수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미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네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쁘니까 모른 척하고 지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나병 환자들의 부름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잖아요. 왜 아픈데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사실 의사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질병이 부정적인 질병이냐 아니냐 혹은 병이 나았냐 안 나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 이야기는 제사장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아팠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을 평가받아라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병이 나았다고 생각이 될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그 순간에는 문둥병이 낫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근거가 뭔가요?
말씀의 뒷부분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병이 안 나았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네요. 보통은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엄청 좋았던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리는 결론은 이 나병 환자들이 그저 순종했다라는 건데요.
목사님 말씀은 일단 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저 믿고 그저 순종해라, 이것을 나병 환자들이 실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뭔가 다 따져보잖아요. 이게 옳은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따져보고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일어나냐면 그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할 때 납득이 안 되어도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신비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돼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의 말씀 잠시 전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신자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예배 중에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머나 할렐루야네요.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마음으로 믿고 결단을 하면서 예배당을 나서려고 보니까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해결이 되고 이렇게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기적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네요.
우리는 신앙의 경륜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기적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파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알잖아요.
그저 힘이 드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우리 마을에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그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 위대한 선생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 거네요.
맞아요. 유명한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였네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잘못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던 거네요.
그것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로 다가와서 접촉을 할 수가 없어서 소리쳤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구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미수선배님 읽어줄래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 아프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라는 거죠. 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멸 받으면서 산다는 건데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서론, 변론, 결론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순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저 솔직한 나의 마음과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렇죠? 아주 원초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가장 기적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 보면은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에게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갈 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면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은 하소연만 하고 불평만 쏟아내는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요. 그럼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인생이 전부 다 감사로 채워지는 일생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 스스로가 삶을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네요.
아, 귀한 고백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망하고 신세한탄만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아주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자존감을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다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된 것은 물에 새겨서 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급할 때는 뭐든지 다 결심하지만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그걸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입고 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 신자분들이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작은 것에서 기적을 늘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넘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2026년 한 해 사는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 있으면 좀 나눠주실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순종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깊이 깨닫게 됐고요. 나병 환자들이 아직 치유를 보지 못했지만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옮긴 것처럼 저도 보이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미 부어주신 은혜들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표적이며 감사는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언자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수자매님.
저는 제가 평소에 그 원하는 뭐 전공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가족들과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저의 삶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부릴 때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가지기보다는 저에게 더 큰 시련이나 또 어려움을 주시지 않음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나 자세에 있어서는 감사한 것과 현재 해결해 나가고 싶은 문제들을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매일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제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두 분의 공통점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순종할 때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순종하는 2026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2026년 우리 모든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 다 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 허락해 주시고 365일 15,330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에벤에셀 되셔서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합니다. 2026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2026년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방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